로마서 13장.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특별히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가 죽고 또 변화되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변화되고자 이렇게 노력들 하셨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변화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냥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늘 평소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닮고자, 또 주님 안에 살고자,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기독교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흔히 우리는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아주 중요한 기독교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신비한 능력 이렇게 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체험, 어떤 은사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 그래서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 깨달아지게 도우세요. 그래서 어떨 때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늘 동행하세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님은 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걸 실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래서 살도록 늘 도와주세요. 아, 이러면 안 된다. 그래, 잘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또 절망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외롭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외롭지 않고 혼자가 아니고 힘들지 않고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셔서 도우시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나그네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의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즉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도우시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그런 큰 굵게 아주 넓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개인적 은사 수준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은사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잠깐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선물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그럴 때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거듭난 성도들은 외형적으로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세상 가운데 그 정체성이 영향력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 우리의 말투, 또한 행동, 우리 일상에 사는 모습들이 이 세상에 비춰질 때 그 비춰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아, 교회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한 교회에 대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소문으로 들으면 교회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아, 저 교회는 참 사랑이 많아.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사랑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소문이 들, 아, 저 교회는 맨날 싸워. 그러면 교회는 어떤 거예요? 싸우는 교회. 그래서 교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처음 교회에 온 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사실 잘 몰라요. 어려워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배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구나. 또 봉사를 해요. 또 친교를 준비해요. 그러면서 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를 이렇게 같이 하는구나. 그럴 때 이제 교회를 또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회의하면서도 교회를 배우는 거예요. 같이 차를 마시면서 성도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교제를 하는구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어저께 같은 날도 야드세일하고 그럴 때 아, 이 사람들 이렇게 교회에서 또 일도 하고 봉사도 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 돈 들여서 시간 내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들을 할까?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왜 저러는지. 날씨도 좋고 황금 같은 주일에 왜 저러는지. 왜 바가지를 쓰고 음식을 사 먹을까? 왜 저렇게 일을 하고 왜 저럴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배우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인데 어떨 때는 멀쩡하지 않은 것 같이 막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 교회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긴장하고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을 나가서 살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지난주 제가 그랬어요. 300년 만에 세상을 뒤집은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년이라는 시간 참 힘들고 어렵게 불과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120명이 성령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300년 걸렸어요. 로마를 기독교 국교화되게 하는데. 근데 그때까지 그들의 삶, 어떻게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황제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가치관이 뭐였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제서 드려라. 죽어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됐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성도들이 영향력이 있고 교회가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지 못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늘 탄식하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어떤 다른 분이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분이 목회하는 데가 좀 힘든 지역이었는데 목사님 왜 거기 가서 썩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목사님 거기 계시는 게 잘하는 거예요. 썩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랬어요. 썩어야 죽어야 열매를 맺으니까 거기서 썩어야 되죠. 목사가 썩어야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말은 참 잘한다. 너 말은 참 잘한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나는 썩고 있나? 나 죽었나? 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썩어야 열매를 맺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 참 하늘 그대로 있어보세요.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살아있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아서. 씨앗 생명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썩으면, 안 죽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안 죽으면요, 안 썩으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아무 열매 없이. 나 하나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야 된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 네, 이제 여러분 다 썩어서 거름이 되어야 되죠. 네, 그래야지 주님의 열매를 맺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두 번째는 제가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본받지 않았어요. 로마라는 굉장히 근사한, 멋있는,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앞서 있었던 그 당시 최고의 국가를 형성했었던, 그런데 그것을 닮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눈높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관점이 달랐어요. 바라보는 목표점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로마를 배우고자 하지, 닮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국률이 여겨야 할 대상이고요. 다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선교사와 선교지로.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고 예수님이 없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사람과 복음이 없는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아주 냉정히 나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만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저 사람 어디 갈 사람인가, 그거 보고 우리가 그렇게 상대를 해야 되는 거죠. 곧 심판 앞에서 죽을 시한부 인생들을 놓고 그들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곧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의 문화와 삶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산다라면 그거 슬픈 일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어떡해요? 가진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이 삼척 동자처럼 살잖아요. 가진 척, 있는 척, 아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울 게 있냐고요. 곧 죽을 사람들인데 소유하기 위해서, 알고 싶어서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담고 배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전혀 다른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고요. 세상 풍조가 아무리 근사하고 사람들에게 유행을 하고 그래도 우리와는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변화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변한 거냐면 마음에서부터였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변화됐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고 주님이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는 생명력이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변화하고자 노력을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력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변화돼요. 그 생명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생명력의 싸움이에요. 예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내 욕심과 그리스도의 생명력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것들을 복종시키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오늘 로마서 13장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예수의 생명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적으로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내면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외형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13장 앞부분에서는 국가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국가잖아요. 국가. 그냥 나는 어느 국가에도 소속이 안 돼. 이런 사람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가 또 살고 미국 사람으로 살아요.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 용어 중에 속인주의라는 말이 있고요. 속지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느냐.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미국에 살고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건 속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또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속인주의나 속지주의나 했을 때 법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둘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법은 둘 다를 적용시켜요. 속인주의 그러면 우리 한국의 법을 접촉받아요. 한국 사람이.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도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면 남자애들은 어디 가야 돼요? 군대 가야 돼요. 속인주의 법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군대 가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든지 대한민국 법에 접촉을 받습니다. 속지주의는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대한민국 법에 접촉을 받아요.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미국 법에 접촉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속지주의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발을 딛고 사는 땅에 법을 다 받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 도리이고 의무이기도 해요. 그 의무와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찬란하고 화려한 문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본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황제가 우상인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아주 불평등했어요. 합리적인 것 같지만 모든 백성들에게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차별이 있었고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정책을 모든 약한 나라들에게 폈었던 나라예요. 부정부패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의 법이 있지만 그것은 절대 평등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들의 가치 기준이었어요. 성경으로 보면 악한 일들이었어요.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라는 거예요. 악한 로마의 영향권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뭘 가르치는가. 국가가 악해도 3절에 보면 너희들은 선을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본이었어요. 이 국민들이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어도 너희들은 양심적으로 살아라 이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6절에도 보면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해도 너희들은 세금 똑바로 내라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기독교 정신이 어떤 건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정말 참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 교회를 다 욕할 겁니다. 악한 정권 권력의 신여다 그러고 어용 기독교다 그러고 그럴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 좋아하겠죠. 너희들은 혁명을 꿈꿔라. 세금 내지 말고 돈 따로 모아서 미래를 준비해라. 새로 정당을 만들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확 와닿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힘들어하는 잘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느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은 안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의 원리는 무엇인가? 성경의 정신은 무엇인가? 실정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 더 엄격한 양심의 법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들이대는 이 성경의 원리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왜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서 바보처럼 살아야 하는가?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보처럼 답답하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잘못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잡아다가 너가 이거 잘못했지 하나씩 치주하고 죄값 치르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방법이 그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대신 죽어서 대신 희생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런 기독교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해도 우리는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빠도 우리는 바르게 사는 거예요.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알고도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선을 행하라. 양심을 따라서 행하라. 세금을 잘 내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기독교예요. 요즘 같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더 잘해야 되는 거죠. 더 선하게 살고 더 양심적으로 살고 더 바르게 살고 이게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또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께 줬어요. 그런데 그 빚은 성도들에게 세상에게 갚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삶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느냐, 교회 제도를 잘 아느냐, 하나님 나라를 잘 아느냐, 성경을 잘 아느냐, 그러면 사랑으로 행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입 바른 소리하고 똑똑한 얘기하는 거 그거 다 주님 앞에서는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면 다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수반되지 않은 이야기, 사랑이 수반되지 않은 옳은 이야기, 사랑이 수반되지 않은 법적인 이야기,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거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게 법을 이루는 일이다. 그게 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불법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있는 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갚을 빚이 없는 이 갚을 길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은 정말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며 그걸 갚아내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선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못된 짓하고 악한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다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 11절을 보면 너희가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에 우린 태도를 달리해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이제 됐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 징조들이 이렇게 있어요. 마지막 때 징조들이 늘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있어 왔어요. 근데 요 시대에 보면 아주 크게 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어지는 일을 너희가 다 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징조들이 있어도 우리가 몰랐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100년 전에 알았을까요? 그거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알아요. 어저께 어디서 뭔 일이 있는지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 알아요. 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세상의 징조들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래서 아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때구나. 성경에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는데 이젠 진짜 다 알고 사는 시대가 됐구나. 어디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정말 여러분 가까워오고 있음을 여러분 실감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부끄럽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죄송하잖아요. 구원은 받지만 은혜는 받지만 죄송하잖아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겁 없이 사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더 주님을 만날 준비의 마음을 매일매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 제가 준비됐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계세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12절에 보면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일,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살던 기준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어두움의 일들일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들이죠. 그걸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삶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거예요. 갑옷이라고 써놨어요. 수비할 때 쓰는 것입니다. 빛으로 갑옷을 입으면 어두움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빛으로 갑옷을 입자. 언제 어디서 날아오지 모르는 적들의 공격은 이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두움을 이기는 길은 빛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빛의 갑옷을 해놓고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수로 옷 입자. 사실 여기에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로 옷을 입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옷에 다 예수 앞뒤로 크게 새겨놓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세상을 살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수님 흉내라도 내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자.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한번 써놓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앞에는 에덴교회, 뒤에는 예수 사랑,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보다 좀 나지지 않겠어요? 지금보다 좀 착해지지 않겠어요? 지금보다는 좀 양심적이지 않겠어요? 지금보다는 더 그리스도인적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옷을 주일날 아침에만 입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냥 내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옷은 벗으면 안 되는 옷이다라는 거예요. 벗으면 안 되는 옷. 절대 벗으면 안 되는 옷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수녀님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 늘 수녀복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어디 다닐 때 실수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제복이라 이렇게 옷을 입으면 그 중요해. 옷 입는 게 참 중요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전에 그랬어요. 이렇게 옷들이 있었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예? 그 검정 치마 뭐 이렇게 해서 흰 조거리. 그리고 권사님들 모자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성경 가방. 예? 성경 가방, 거기 교회 이름 써서 가방들을 줬어요. 그럼 그걸 이렇게 들고 다니셨어요. 예? 신방대, 목사님이 신방대면 그 뒤에 권사님들이 줄 서가지고 복장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리처럼 쫓아다니셨어요. 이렇게. 아,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금방 알았어요. 예? 지금은 너무 숨어서 살아, 우리가. 대놓고 못 살고. 예? 제가 우리 여자분들은 예수로 옷 입고보다 예수로 백 들고 이게 더 실감 날 것 같아요. 예수로 백 들고. 여러분, 백에 제가 교회 로고를 하나씩 다 새겨드릴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 예수로 옷 입는다. 이거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로 옷 입는다. 예수 티내고 산다. 이런 얘기죠. 표시내고 산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빛으로 갑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고 살고.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상하고 신비한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로 옷 입고 사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의 기쁨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쁘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표가 나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행복할 일이 없는데 저들은 행복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행복이, 그 기쁨이, 그 감격이 믿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의 정말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성도로 이 세상을 이기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